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마침내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모든 환경에 간섭하시고 모든 역사와 온 우주 만물에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복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 하는 표현은 28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설명이 하나 나오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일종의 신학상에까지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쪽을 칼빈주의자라 그러고 인간의 자유의지권을 강조하는 쪽을 알미니안주의자라 이렇게 나눕니다. 교파적으로는 장로교가 원칙적으로 칼빈주의자고 감리교와 침례교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신앙상의 어떤 컬러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적대감을 갖기도 하고 이질감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정 문제를 다루면서 예정론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인간의 자유 의지가 약화되지 않아야 되겠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될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신자된 표 중에 하나고 신자가 된 조건 중에 하나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라 하는 표현도 신자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고 신자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신앙의 차이 어떤 색깔과 그 성격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내용이 차이를 가져올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를 어쨌든 우리가 신앙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조화하는 일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둘을 조화시키는 일을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시도하고 또 우리 안에 그렇게 납득을 시켜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정과 전지전능하심과 그 의지와 주권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들은 자기가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책임의 한계, 노력의 한계를 자꾸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맨 처음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서 인간이 먹을 줄 알았는가 몰랐는가? 아셨다면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내가 이 옷 입고 나올 줄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걸 정하셨는가? 이러기 시작하면 금방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뭔가 싶은 생각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의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정론을 도입한 이유는 이와 같은 혼란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도움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핑계거리로 이 예정론을 도입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국면을 놓고 예정론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안에 신앙상의 조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정하셨다면 여기 29절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정했다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했다면 누구를 택했다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하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면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가롯 유다의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냐 하는 데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간의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예정론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문제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면 놔둬도 구원 받을 것 아니냐, 안 택했다면 노력을 해도 헛수고 아니냐 라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정하실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도 정하십니다. 전도하라 하시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정론은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있지.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누구만 구원을 얻었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8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전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그 별로 진척이 없어서 그 고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하자면 여기서는 내 택한 자가 많다. 나의 택한 백성이 많으니 잠잠하지 말합니다. 분명히 전도 문제인데 예정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향하여는 예정론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 된 바울에게는 예정론이 도입되고 있어도 이 도를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예정론이 도입되는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 13장 47절 48절로 돌아가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는데 이것이 어떤 전도의 결과냐 하면 같은 13장 13절에서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 전도 설교의 결과입니다. 그 전도 설교가 내용이 전부 뭐냐 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로 보시고 39절만 보세요. 38절부터 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즉, 전도에는 뭐만 요구되고 있냐면 자유의지와 우리의 결정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도적 차원에서는 이 예정론은 도입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향한 모든 구원에 관한 설교와 이 전도는 회개하라와 예수를 믿으랍니다. 18장, 아까 우리 9절, 10절에서 잠잠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한 이 말씀도 5절, 그 전도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선포할 때,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 속에는 예정론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예수를 믿으라와 회개하라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도 설교를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긴 설교는 생략하고 결론을 봅시다. 2장 36절, 이 설교의 결론이 뭔가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 이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우리를 구원하실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랍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랍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측면에서 예정론을 도입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놔둬도 구원이 될 것이요, 택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것이라라는 문제는, 전도의 문제는 성경이 도입하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너를 보냈으니 내 뜻을 다 이루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시고야 말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리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목적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될 일이니까 나는 널브러져 있겠다, 그러다가 수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간증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간증거리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지 선택과 예정으로 불신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와서, 전도 문제가 그렇다면, 전도에 예정론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정론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성도의 신앙상의 인내와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적 인내와 승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가 얻은 구원 속에 영원한 운명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으로 예정론은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힘으로써 내가 결정한 이 믿음,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획득한 이 구원이 내 의지와 내 능력 안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능력과 지혜 안에 있다는 걸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이 흔들릴 수 없으며 취소될 수 없으며 실패될 수 없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결정한 이 신앙을 실패치 않도록 격려하고 인내하고 더 확신케 하는데 이 예정론이 도입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파를 조성하거나 혹은 무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이 교리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교리를 공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라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으름과 나태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하게 되고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것이 예정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요 거룩한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운명이 확인되면 우리는 우리를 거룩해 해야 되고 성실히 그날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라 라고 가르치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러시아어를 배우진 않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영어를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미국 문화를 배워야 될 것이고. 난 미국 갈 것이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주 비겁하고 미련한 논리죠. 예정론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인 겁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실패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입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이요. 노력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미련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이 도입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모든 예정론은 당연히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1절에서 34절까지 이 모든 얘기의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이 나를 편든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정론이 도입되는 이유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취소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확인시키려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우리가 비록 그 전에는 그것이 나의 결정이요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결과인 것을 확인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것이요 그것이 확신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요 나의 미련과 연약함으로도 내가 얻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론이 도입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분발시키고 인내케 하고 승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정론은 그것 이상 다른 이유로는 써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전도 문제도 결국 예정론은 어디에만 도입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오직 회개와 예수를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사역자가 그 일의 어려움과 전도했을 때의 반응의 그 냉정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좌절 이것을 극복해 하기 위해서만 예정론이 도입된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알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내 책임을 무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권을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와 목적도 확실하다는 걸 확인케 하여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 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좌절과 어려움과 회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극복해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좋습니까? 그 위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2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장면을 잘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체가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우선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으면 시체가 아니고 일어날 수 있어도 시체가 아닙니다. 시체는 들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부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마감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기보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 같이 승리도 우리의 것이 그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널브러져 있어도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의타적으로 되라는 뜻이 아니라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 어느 쪽으로 써먹으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계속 힘쓰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은 없고 늘 잘못한 것뿐이고 이 정도 해갖고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꼴로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그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그 자책감, 이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만 오병이어에 불과하더라도 오병이어, 병 다섯 개 말고 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주께서 5천명을 먹이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것도 믿음인가? 이것도 신앙생활인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란듯이 일을 하고 신문에 날 만큼 크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며 땀 흘리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실패와 회개와 좌절과 비탄에 쌓인 눈물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대 손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신자로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큰일을 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사는 것을 잠시도 중단하지 말라 말입니다.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승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 경우에 보면 대부분은 한숨과 자책감입니다. 부끄러운 눈물이요. 부끄러운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잘했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신자 된 것을 잠시도 중단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미련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부끄러워도 좋지만 신자로서 자기 위치와 자기 존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묻어두지 않게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대로 팽개쳐두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며 미련한 것을 반성하여 우리는 울어야 할 자리에 울어야 하고 사죄를 구할 자리에서 사죄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 신자된 것을 잠시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영광된 종착지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로마서 8장 끝에 전부 이런 쪽으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좌절과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이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신자 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신앙이요 승리입니다. 보란듯한 일을 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잘난 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난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엔 잘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난 일에 쓸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잘난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 잘난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못난 짓을 그 잘난 일에 얼마나 많이 묻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잘난 일을 한 사람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을 성경이 도입하는 이유요.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나태와 핑계 쓰지 마시고 열심과 격려와 분발과 승리에 쓰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심령들이니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핑계와 게으름과 미련함과 완악함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결국을 내다보고 이제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실패 없이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거기서도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